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시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인의 또 명절 기간을 맞아서 이제 여러 지체들이 또 친지들을 방문하는 그런 이제 기간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더욱 영적으로 참 예민하고 또 치열한 또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믿지 않는 그 가정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좋은 간증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6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 흠정역은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영어로는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에 의해서 3개월간 숨겨졌다는 이제 수동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또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행적이 언급된 사람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분량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그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덩어리가 이제 한 덩어리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벨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아벨은 해서 그 한 덩어리가 끝나면 그냥 그 사람 분량은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세 번이 나왔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제 많으면 좀 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더 많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모세의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이제 네 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23, 24, 27, 28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모세의 생애를 잠깐만 살펴보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이 통일왕국 시대 기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 또 이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40년으로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40세 때 한 번, 80세 때 한 번 인생에 굉장히 큰 이제 전환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년, 40세가 될 때까지의 그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이제 보낸 시절이었습니다. 둘째 40년은 미디안 평야에서 이제 양치기로 보낸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년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생애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좀 간결하면서도 재치 있게 표현한 요약한 그러한 것은 아마도 그 D.L. 무디가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그 요약일 텐데요. 근데 사실 이 요약이 D.L. 무디가 정말 했는지는 그 무디의 어떤 어록에서는 없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다른 설교자들이 이제 무디의 말로 인용을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기가 뭔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고, 이때 뭔가 되는 사람이 이제 somebody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somebody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군가, 이제 그 단순히 그런 뜻도 있지만, he is somebody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정에서 뭔가 되는 사람처럼 somebody라고 생각하면서 40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배우면서 40년을 지냈고 그러니까 nobody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달은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를 배웠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바디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노바디라고 깨닫게 된 사람을 통해서 썸바디로 만드시는 그것을 이제 배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잘 이제 재치 있게 요약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장면은 이제 그 모세의 그 둘째 40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24절에 이제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요게 이제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모세는 그 태어났을 때의 그 특이함, 굉장히 특별했던 그 점 때문에 모세의 부모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3개월까지는 이제 숨겨서 그렇게 이제 컸는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이제 안에 누인 채 나일강 부들 사이에 놓여졌죠.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그때 목욕하러 나온 그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면서 이제 그 그녀의 아들이 되었고 40세가 될 때까지 파라오의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당대 최상위권 강대국의 왕실에서 이제 왕자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란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의 그 어떤 특이함 그것만큼이나 이제 자라면서도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닌 그런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이 모세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이제 가보시죠. 출애굽기 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다 보면은 구약성경 한 권을 다 띄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에 11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더니, 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뒤에 뭐 보짐을 지고 있다 그런 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과된 노역 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짐을 보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다음 날 그가 다시 나가니 보라 이집트 사람 둘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났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40이었을 때, 40세가 됐을 때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이제 형제, 그러니까 동족이죠. 히브리 민족. 동족들이 고욕에 시달리는 그 이제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자기 동족 사람들이 이제 학대당하는 모습에 피가 끓어서 그 이집트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흙모래 속에 묻어버린 거죠. 다음날 다시 그곳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일에 끼어들어서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때리던 자가, 그 가해자가 모세에게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 어제 이집트인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제 이렇게 대듭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아차. 어제 살인사건에 목격자가 있었구나. 자기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목격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이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고 파라오가 모세를 체포해서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급하게 이제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쳤다.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히브리서의 모세의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아, 잘 맞아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 히브리서의 말씀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멋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게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도망간 거네?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그 모세의 믿음을 굉장히 멋지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멋지게 이렇게 좀 묘사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출애굽기에 와서 보니까 이거 뭐지? 괜히 남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그냥 창피만 당하고 그리고 괜히 살인자가 되어 가지고는 그냥 도망쳤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는 것입니다. 요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장면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그 스데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집사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집사란 말 자체는 없어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제 그 이제 일꾼으로 선출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자신이 전하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의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믿음을 변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얘기하는 그 과정에 이제 23절부터 이제 모세 얘기를 해요. 모세 얘기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려 하심을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의 이건을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니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데반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는 알 수 없었던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23절에 보니까 아, 모세의 나이가 그때 정확하게 40이었구나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왜 거기에 나갔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곳에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스데반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생활은 죄의 쾌락들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죄의 쾌락을 즐겼는지 그건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뉘앙스는 모세가 그걸 즐겼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살았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실에서 그래도 어쨌든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니까 이제 일종의 왕자잖아요. 무슨 정실 왕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가운데 그 이집트 신전의 그 제의, 이집트 신들에게 그 이 제사하는 그 제의 의식에 모세가 참여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40년을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집트 같은 그런 이교도 국가들에서 그 이제 왕실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제의에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물론 제사장들이 다 있지만 중요한 행사들에 그 왕실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보통인데, 모세가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 면제됐을까, 제외됐을까 하는, 그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이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의문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날 이집트 그 관리자에 의해서, 감독관에 의해서 자기 형제 민족에 속한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그 이집트 관리자를 쳐서 죽였는데, 그 동기를 뭐라 그러냐면 복수심 때문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24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아까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 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한 거죠. 그럼 누구하고 자기를 동질화시킨 거냐 하면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을 자기와 동질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돕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일 때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중요한데요. 잘 보시면 25절에 그는 자기 형제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건지려 하심을 깨달을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40세가 돼서 그 자기 민족이 학대당하는 그곳으로 나갈 때 그 심정은 어땠던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민족의 구출자로 세우셨다는 인식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이라고 확신해서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 이집트인 중에 하나를 쳐 죽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이 야, 드디어 구출자가 나타났구나. 우리 민족의 구출자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고 깨달을 걸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나갔다면 나가기 전에 어떤 결단이 선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이 이집트인들과는 이제는 끝이다.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내 동족을 무시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걸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40살이 되었을 때 어떤 결단이 선 거냐면 여기까지다. 여기서 이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기득권을 나는 이제 포기한다. 포기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자기 민족이 노동을 하는 그 곳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자기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사도행전 그 7장 25절 거기를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려 하심을 깨달을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모든 행동들 그리고 이 당시에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변화들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나가죠. 그 살인 사건 있고 난 다음 날 또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곳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들었던 게 한순간 스치는 마음 때문에 우발적으로 나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시 그 장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6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그 각오가 이 모세에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왜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11장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읽은 상태에서 이 구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황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책이에요. 한 40명 이상이나 되는 그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성경 이 기록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걸 다 모아서 맞춰놔 보니까 퍼즐이 딱딱딱딱딱딱 맞으면서 여기에서 의문이 갔던 것이 저기에서 설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너무 놀랍게 이렇게 이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요. 거기 펴 보시면 이제 순교자 스데반은 자신의 이 순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이제 남겨놓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게 된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지, 그 당시에 왜 어떤 동기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건지를 소상하게 이제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은 모세오경만을 통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스데반이 알고 있던 모세오경이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스데반은 뭔가 다른 자료들,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역사를 통해서 그 랍비들이나 스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어 내려오는 어떤 다른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렇게 전해들은 얘기가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고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는 것이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소위 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종종 듣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그뭐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뭐 신학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가다 보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초자연적이라는 책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그냥 그이 성경도 하나의 그냥 역사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역사책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그 역사에서 실제로 그 예수라는 청년이 뭘 했냐,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한 거냐, 뭐, 이따위의 어떤 그이 철학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브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무슨 기독교 대학의 교수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말은 굉장히 미끄럽게 잘합니다. 아주 뭐 버터를 바른 식으로 잘 하는데 뭐 아는 내용도 많고 굉장히 상식도 많고 아마 뭐 학문적으로 치고 뭐 세상적으로 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건 뭐 제가 뭐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냐? 아, 이건 성경은 그냥 역사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재구성할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거는 경험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학교 교육을 잘못 받게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서 거기서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불신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들조차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에서 또 신대원으로 가고 뭐 박사과정으로 가고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그러나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해 놓은 그 굉장히 많은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다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가 좀 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신 초자연적인 책으로 인정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학위가 있다 그래서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어쨌든 저희는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한 이 이야기, 이것이 모세오경에는 지금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알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에 하나님이 확 정시켜 놓으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할 때 이제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모세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 이제 책 펴놓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 공부합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이 자리에 끌려와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죽여왔는지 그 연속선상에서 너희가 지금 이 예수님도 죽인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지금 입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쭉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얘기는 누구를 전제로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전제로 하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정확히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도 정확히 어떤 나이가 되셨을 때에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서른 살쯤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자,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원수를 그들을 대신해서 죽이고 복수하면서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려 하심을 깨달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곁에서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이 땅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학대하던 원수, 즉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원수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구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대언자들을 죽여왔고 이제 이 예수님, 실제 이 메시아가 되시는 이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죽였다. 이것을 이제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정황이 파악된 상태에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면을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까? 모세의 행동에 있어서, 모세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면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신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자,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뭘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해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모든 것을 충분히 사력 깊게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경우엔 40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자기 인생에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25절에, 11장 2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냥 택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택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게 이제 choose입니다. choose.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이 좋은 평가, 그 믿음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 반드시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과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이것은 인생의 자랑에 해당할 것입니다.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해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더 좋은 어떤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모세가 그날 그 히브리 민족 자기 동포가 학대를 당하는 그 일터에 나간 그날,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모세는 자기에게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제공해 줬던 이집트인들과 자신을 동질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과 자신을 동질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구출자로 삼으려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그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자신의 어떤 혈기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이루려 하다가 이제 실패를 맛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인생의 또 다른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제 결국 순종하고 구출자의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결단을 두 번을 한 것입니다. 40세 때 한 번 했고 80세 때 한 번 했고. 그런데 40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이제 나갔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고 80세 때는 오히려 좀 주춤하지요. 자기의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빼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온전히 이번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히브리인들의 구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일이 될지에 대해서 그걸 다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40년 동안은 그렇게 잘 지냈고 두 번째 40년도 그냥 뭐 40년 동안 그 양치기 생활을 했으면 그 생활에 또 익숙해지지 않았겠어요. 아, 이것도 그냥 살만한 삶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아예 하나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늙음하게,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 또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이제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치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치욕이라는 말이 뭘까? 자, 모세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거의 1500년이나 이후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치욕이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The Reproach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치욕 이렇게 의미상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받는 치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치욕과 같은 성격의 치욕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그 의미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모세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치욕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어떤 형태로든 이 그리스도의 치욕, 메시아의 이 치욕에 대해서 이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냐? 아마도 모세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 언어 차이일 뿐이에요. 자, 모세가 이 메시아의 인격과 메시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모세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았는지 그건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전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또 이 성막에서의 그 희생 제물, 이 헌물들이 그렇게 수없이 죽어갔던 그 헌물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하면 또 제사장의 그 사역, 또 특별히 그 대제사장의 그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사역, 또 뭐 속죄염소 의미,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마감된 상태에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의미를 다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깨달았는지 우리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모세가 알았건 몰랐건 그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최소한 이 말은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한 대언자, 이 대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영어에도 보면은 그 prophet의 P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적인 대언자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그 대언자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을 한 것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세가 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치욕과 같은 성격의 치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 멸시와 천대와 비이성적이다, 비지성인이다 하는 그러한 이 멸시들과 여러 가지 모욕들, 이런 것들, 또 실제적인 어떤 학대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받을 치욕이나 모세가 감당했어야 하는 치욕이나 같은 성격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보니까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무슨 보상을 원했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거 모세 얘기한 거거든요. 모세는 그냥 사심 없이 그 정도 훌륭한 인물이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보상을 바란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믿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여러 사람 설명하면서 모세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모세도 이러한 보상을 바랐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보상, 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어떤 보상, 영구한 도시,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어떤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될 것이 없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의 믿음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자발적인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 어떤 영의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영의,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속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죄의 쾌락에 속한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경험은 우리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기꺼이 내가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교회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관한 진리와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교회라고 생각할 때 복된 소망 침례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에게 속하도록 말씀하신 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망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복된 소망으로 우리가 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지역 교회가 됐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신 그 지역 교회에 그 지역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 그러니까 함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함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이 멸시와 모욕을 함께 받고 그러면서 그 지역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일들에 헌신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참 감내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내할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 하고 규정하실 때 모세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어느 시점인가 아 내가 교회와 내 목숨을 함께 해야 하겠구나.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와 내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된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결단이 한 번도 없으셨다면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이든지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있으라고 하신 그 교회와 내가 내 생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치욕,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치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 치욕이 개별적으로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그 치욕에 동참할 그런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고난 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가운데 이런 모세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대충 그냥 이름뿐인 어떤 그 그리스도인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 그 정도 하면서 살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죠? 내가 스스로 판단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내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분을 위해 죽고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 지역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 결단, 그러한 것들이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세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